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또 한 번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기쁨의 새 노래로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박수 치시면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은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아니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1년 12달 12번 초하루가 있지만 특별히 일곱 번째 초하루 나팔절이라 하시고 곧 신년 새해 설날로 선포케 하시며 고르고 고르신 정한 날 명절날 우리를 한 번 더 기억하시길 원하신다 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온 성도들이 말씀대로 설날을 지내며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하는 찬양과 기도 드립니다. 이 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큰 나팔 불어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하나님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 선포하오니 하나님 마지막 심판 나팔 불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인생길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셔서 때마다 절기의 풍성함 허락하시고 안식과 희락의 날 주시니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가난과 전쟁, 고난으로 어렵던 이 땅을 사랑하셔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니 찬양과 감사뿐이오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회복되지 못한 수많은 연약함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이 한 해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항상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가나안 천국으로 향하는 자 곧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되어 천천만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하시며 올 한 해에도 닥칠 수많은 세상 고난과 풍파 우리 주님 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길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복음 위하여 이국 땅 가운데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옵시며 언제나 외롭고 가난한 이들과 늘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내일 설 연휴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 영상으로 드립니다. 설 연휴 중고등부 연합 예배가 비전홀에서 있었습니다. 설 연휴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더홀 점심 식사는 휴무입니다. 내일 카페 역시 오늘부터 내일까지 휴무입니다. 내일 개발 과정 및 내일 기도학교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29일 목요일까지며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전반기 예사의 집 봉사 첫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다사메아 장학생 신청 마감은 13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제출처는 내일 교회 사무실입니다. 청년선부 겨울수련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김영윤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평산아카데미에서 있습니다. 미디어 학교를 개강합니다. 17일 토요일부터 매주 12주간 하게 됩니다.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친 방학활동 과제를 받습니다. 답이 적힌 질문지 총 6장을 교구 교육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거나 사진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날짜는 다음 주 18일입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신혼부 겨울 수련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미숭산 자연휴양림에 서 있습니다. 청년일부 겨울 수련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본관 101호, 비전 601호에 서 있습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24일 토요일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나눔회장 광고입니다. 설명절 후원을 하였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신망회원에 각 50만원씩 후원하였습니다. 설명절 떡국떡을 라파교구 90가정에 나눔하였습니다. 부고 안내입니다. 믿음일교구 권은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서정목 성도님께서 10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이고요.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10분에 있습니다. 발인은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고 빈소는 안동병원 장례식장 8분향실에 서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가족 주관으로 집례하며 내일 교회는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주부에 없는 구두 광고입니다. 본관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마치는 20일 목요일부터 운행이 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118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기로는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제 구정 뭐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힘드셨을 것 같고 저도 이 명절 끼었을 때 설교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같이 놀다가 갑자기 눈 뜨고 설교를 해야 되는.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 이제 14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4절까지는 이제 지금 저희들 분위기와 좀 어울릴 수 있는 이제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이제 잔치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신 교훈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안식일입니다. 날은 안식일.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제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이제 떡을 잡수시기 위해 이제 식사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셨다라고 1절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옛날 그 고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우리들처럼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12시경 그때가 이제 안식일 식사라고 해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모이기도 하고 또 밖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어떤 그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 바리새의 이제 지도자가 아마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뭐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식사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사 초대가 꼭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1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도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그 불길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주님 앞에 누가 있었는고 하면 한 병든 사람, 이제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잔치, 설 명절 같은 이런 연휴에도 우리가 그 잔치 이렇게 초대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아주 가까운 분들이나 또 아니면 유력한 그런 분들이나 그런데 이 식사 자리, 식사 초대하는 자리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가 3절에도 보겠지만 여기에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율법 교사들 또 다른 바리새인들도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엔 누가 끼기가 참 어려운 곳이었느냐? 이제 이 큰 뭐 병드신 분들,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질병을 받으신 분이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 잔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아마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한 수종병든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뭐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 영어 번역 같은 거를 보면 비정상적으로 몸이 부어 있는 병입니다. 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몸이 많이 부어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그 랍비들의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참조를 하면 이런 수종병이라는 것을 대부분 이제 고대니까 예를 들면 귀신과 연관을 짓기도 하고 또 죄와 연관을 짓기도 하고 특별히 간음을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벌로 또 이해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몸은 이렇게 많이 부어있지만 대부분 그 몸에 부어있는 이 질병이 뭐 귀신이라든가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수종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대상이 이제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제 명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을 했지만 이제 그 집에는 이미 율법 교사들 또 다른 바리새인들도 아마 많이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이제 합당하냐 아니냐. 이 합당이라는 말은 너희 법에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 지금 수종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여있던 바리새인 또 특별히 율법 교사들. 율법 교사들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뭔가 하면 노입니다. 노.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이 병자를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반응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지금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 병을 고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치지 않아도 내일 그 병을 고치더라도 그 환자에게, 병자에게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종병든 사람은 여러분 이제 오늘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 얼마든지 고쳐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답변은 뭔가 하면 노입니다. 노.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의 반응이 뭐냐? 그들의 반응은 침묵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노라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냥 침묵으로 이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래서 우리 영어 번역은 다 투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손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손으로 붙잡았다. 또 다른 번역에는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손으로 붙잡으시고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질병이 죄와 또 귀신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병든 사람은 대부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세의 율법에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수종병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 몸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예수님이 만지실 때는 그 역순이 일어나 그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질 때 만지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셨던 사람이 거룩하게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하셨을 때 가장 사실은 감동적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던 행동 중에 하나가 그들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또 그들을 붙잡으셨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도 sent.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내셨다라는 이 단어가 이미 저희들이 13장을 살필 때 한번 등장을 했는데 13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12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바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자여,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3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안수하셨을 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여자여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할 때 이 놓였다라는 단어가 아폴루오라고 해서 바로 지금 저희들이 살피는 보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바로 이 수종병든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손으로 만지셨고 그리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를 풀어주셨다는 것. 그 종의 그 병에 매여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풀어 보내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5절 말씀에 그렇게 그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근데 여기 그 아들이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들이라는 그 단어 위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혹시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참에 한번 성경을 바꾸시는 것도 이제 아들이나라고 할 때 이 아들 위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어떤 사본에 나귀나 이렇게 이제 표현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귀라고 표현이 된 사본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귀로 보는 것이 문맥에 조금 더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좀 이제 번호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가축들이 있죠. 나귀나 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가장 중요한 농사를 할 때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갈 때 옮겨갈 때 가장 중요했던 가축들이 나귀나 소가 있었는데 그 나귀나 소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이 일이 일어났으면 끌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소나 나귀가 이제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됩니까?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이것도 학자들마다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신명기 22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참 우리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 중에 사람들과 관계되는 교훈뿐만 아니라 가축들과 관계되는 교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나귀나 소가 지금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앞에 제가 1이라는 숫자 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절에 근거한 겁니다. 내 형제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가축들, 남의 가축이라도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켜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 가축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안식일날 가축들이 우물에 빠졌다면 건져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당시 랍비들의 일반적인 그런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5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바로 낙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수사의문문입니다. 그냥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너무 확실한 답이죠. 반드시 안식일 날 소와 가축이 우물에 빠졌으면 끌어내어야 되잖아. 그러면 안식일 날 이 수종병으로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끌어내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혹시 우리 13장 기억하시나요? 18년 된 여인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날 가축도 아니 그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여주는데 안식일에 정말 어떤 이 18년 동안 이 사단에게 매여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반응이 나타나죠. 반응. 6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그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부분 그 설교 준비, 이제 우리 예침 문제지를 제가 조금 빠르면 주일 밤이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주로 월요일 저녁까지는 제가 이 문제를 마칩니다. 마쳐서. 그래서 대충,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니까, 아, 이 말씀이 이제 제 생활 속에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제가 뭐 어디든 좀 묵상을 하면서 아, 이렇게 좀, 이제, 그 후에 좀 준비를.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되면 이제 이 문제지를 거의 다 만듭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제가 이제 요번 주간은 특별히 구정 주간이니까 제가 이제 14장 1절 주일 밤에 가서 문제지를 이렇게 본문을 보는데 이제 안식일이 나왔어요. 그때 저의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야, 또 안식일, 또 안식일. 이게 제 솔직한 반응이에요. 야, 또 안식일이 또 나왔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장 6절부터 첫 번째 이제 안식일 가셨다가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막 또 사람들이 막 엿보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손을 내밀어라. 그랬을 때 그 오른손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같은 사건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분을 내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살폈던 이제 그 18년 동안 허리 한 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셔. 그 여인을 향해서 바로 안수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아니 외양간에 있는 가축들도 풀어서 물 먹이는데 아브라함의 딸들 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번 말씀하셨는데 또 한 장 넘기니까 또 14장에 또 안식일날 또 이제 딱 하나 달라진 건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가 지금 이제 수종병이 들려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엿보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좀 이제 들으시면서 좀 짜증나시지 않나요? 아니, 이거 꼭 이렇게 세 번이나 이거 좀 강조, 이렇게 세 번이나 기록할 꼭 기록을 하셔야 됩니까? 왜 세 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한번 성경 보실 때 질문을 해보시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똑같겠죠.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세 번이나 기록했겠냐? 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나?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 동안. 그 다음 두 번째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날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날이죠. 교제하는 날. 지금 안식일 식사처럼 집에 초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식일의 풍경은 우리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오전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그 다음 뭐하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뭐 도홀이나 해서 국수를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하느냐? 이제는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보내는 풍경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풍경과 당시 정말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풍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런 풍경에 대해서 저는 참 이상하다, 이것은 부족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세 번이나 예수님 똑같은 내용의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은 뭔가 하면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와 섬김의 날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치유와 회복으로 대표되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배의 날, 말씀을 배우고 교제와 섬김의 날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함과 그 행복이 깨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7일째 안식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 가지셨던 온전함과 행복을 회복하는 날, 그런 뜻에서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참 저를 이렇게 좀 많이 마음을 무겁게 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나는 지금 안식일에도 바로 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는 예수님 편에 속해 있나, 그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분노하는 바리새인 편에 속해 있나, 조금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목회는 예수님의 목회와 가까운 건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목회와 가까운 건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섬겼던 주일에 대한 이해는 바로 바리새인들 것과 참 이렇게 비슷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앞으로 아마 좀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주일이 예배의 날,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이제 구정 명절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우리 뭐 애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명절을 또 동생네도 오고 해서 구정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르신들. 그 저도 이제 우리 할머님, 제가 이제 뭐 소천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우리 할머님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 할머님께서 이제 항상 주일 마치고 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삐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 할머님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설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 때 막 좀 짜증났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할머님에게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님 뭐라고 하셨는가? 야, 관영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 우리 할머님 그때는 이제 80 가까이가 되셨으니까 뭐 열심히 평생 일하셨으니까 온몸이 성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님은 뭐 허리부터 뭐 무릎 뭐 성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님 말씀이, 야,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저는 참 안 믿기는데, 야, 우리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와, 불이. 우리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이 내 아픈 허리하고 무릎하고 이런 데 불이 닿으면 거기가 시원해져. 이렇게 말씀을.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항상 할머님이, 야, 우리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이 내 아픈 데 닿으면 내가 시원해지고 내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참 그 우리 할머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님에게 최소한 주의 날, 바로 주일은 어떤 날이었느냐? 그날은 예배의 날일 뿐만 아니라 그날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구원의 날. 저는 여러분, 바로 안식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날이고 서로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이 주의 날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참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는 한 주 동안 참 제가 이게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제목 하나죠. 하나님, 정말 이제는 주의 날이, 우리 내일 교회 예배와 주의 날이, 하나님 정말 이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이렇게 몸이 힘드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생각보다 참 몸이 힘드신 분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 손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들의 도움, 우리들의 사랑으로는 그분의 몸이 힘드신 것,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힘드신 것을 해결해 주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포기하고 무관심하고 있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성도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 병에서 놓이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마음이 힘드신 분들, 여러분 그게 가정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아마 저도 이제 과거 참 오랫동안 전 정말 이 명절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고통스러운 명절이 되면 한 번 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명절은 어렵고 힘이 드는 날이었어요. 아무쯤에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 부모님들에 대한 문제로 막 짐이 마음이 더 무거운 짓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마음을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힘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시고 그 문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바로 이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지는 주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안식일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랍비들한테 여러분 십계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답은 똑같습니다. 몇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그들에게는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들은 네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답은 이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거짓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중심은 어디였느냐?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저는 제가 이제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와 실패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립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셨죠. 그 다음 이제 7절부터 보시죠. 잔치집에서 주는 두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인데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거의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책망하실 때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 39절 보시면 이제는 회당의 높은 자리, 그 다음 나온 게 무엇이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여러분, 잔치집의 윗자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잔치집은 어떤 곳이냐?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신분이 딱 어느 수준인가 결정적으로 노출되는 곳이 잔치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잔치집에 가면 집안에 제일 어른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회 속에 누가 제일 큰 어른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딱 드러나는 곳이 잔치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집에서 서기관들은 가장 높은 상석, 그러니까 초대한 주인과 가장 가까운 곳이 상석이었는데 거기에 앉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8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8절에 야, 혼인잔치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 왜냐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 9절 말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좀 이 사람한테 좀 자리를 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너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면서 끝자리로 가겠느냐.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10절 대신 10절 말씀 청함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끝자리에 앉아있으라. 가서 해말하면 끝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서 바로 정말 이렇게 상석으로 너를 인도할 때 그때야 너가 영광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교훈은 잠언 25장 이제 6절과 7절에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솔로몬 지혜자들이 가르쳤던 내용. 25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잠언 25장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여러분, 왕의 최고 이제 대인들, 권력자들 앞에 자리에 서지 마라. 7절 말씀, 왜냐하면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들 앞에서 저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잔치집에서 상석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신경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낮아질 거다. 그리고 높아질 거다. 그럼 수동태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그가 낮아지고 높아지겠습니까?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죠.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 수동태.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질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어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예수님을 아마 우리 이제 명절을 보내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조금 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할 때는 언제죠? 바로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집안에서 또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나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 긴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성향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 속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교회에 이렇게 저도 이제 내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가 한 15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15년 차 정도가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제 화가 날 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번씩 하나님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 짜증 나는 거나 또 화나는 마음을 표현을 할 때 하나님 한 번씩 저한테 도전하신 게 뭔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5년 전에 똑같은 일 당했었는데 그때는 너 짜증 안 냈잖아. 5년 전에 같은 일 당했는데 그때는 멀쩡하더니만 왜 지금 짜증내냐. 또 한 번씩은 너 10년 전에 똑같은 일 당했잖아. 또 그때는 오히려 감사하더구만. 왜 지금은 이렇게 왕짜증을 내고 있냐.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무엇이죠? 저를 대하는 분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저한테 똑같이 대하고 있는 건데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니,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얘는 화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 화가 난 거. 달라진 거는 누구냐? 내밖에 없어요, 내밖에.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너 왜 화난 줄 알아? 너 화난 이유는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네가 변한 거야, 네가. 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감사함으로 정말 너무나도 기쁘게 그것을 맞이했었는데 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남들은 똑같이 너를 대하는데 너는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져 있잖아. 그래서 저는 참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한 번씩 화가 나기도 할 때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높일 때 스스로를 높이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주인은 천국이 아니라 자꾸만 천국이 와해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나도 마음이 상하고 남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 잔치, 바로 이제 잔치하는 삶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참 신라군, 참 이 천국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 바로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될 때,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날이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잔치하는 삶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들의 삶은 항상 잔치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436장 여러분 이제 1절과 3절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이 찬양이 주일을 마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이런 감격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여러분, 성경에서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제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이 아니고 질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신상품이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질적으로 새로워진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안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위에서 해같이 빛. 3절을 한번 보시면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그 다음 표현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제 명절 보내시면서 이 나쁜 놈들, 죄인과 이 원수들, 죄인과 원수가 떠오르면 하나님 저를 마음을 낮춰주시고 저의 질을 바꿔주셔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몸에서 해같이 빛난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평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실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바로 주의 날이 저에게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몸이 힘들기도 하고 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 능력, 지혜로 제 몸을 고쳐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몸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병에서 우리를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열납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몸을 이끌고 아픈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손을 내미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잔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일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아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일 우리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날을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된 인생, 잔치하는 인생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